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러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서 주의 나라를 이해하고 또 주의 행하신 구속사역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능력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가 안 오네요. 그죠? 이 정도 됐으면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광수 확률 90% 그래서 우리가 겁을 먹고 취소를 했더니 이렇게 멀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무척 많이 뛴 것을 아십니까? 예, 머리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어디를 설교하든 뭘 설교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마음이 평안해서 그렇겠죠. 그죠? 뭐 평안한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 마태복음의 진도는 23장을 살펴봤죠.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3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23장이 아닌 26장으로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수치와 멸시받는 장면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사형을 시키려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 병사들까지 나서서 예수님께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멸시와 모욕을 준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그 원인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진도를 빽 하려고 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지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장을 막 몇 주 동안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스스로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살폈던 26장으로 거기까지만 범위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4장과 25장 내용은 그냥 건너뛸까요? 안 건너뛸까요? 네? 아 여러분 뭐 제가 다 여러분한테 읽힌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건너뛰지요. 건너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24장과 25장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말씀하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미래와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건너뛸 수 없고 반드시 다음 주에 되돌아갈지 다다음 주에 되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돌아가서 빠졌던 24장과 25장 내용을 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쨌든 24장 25장까지의 내용이 모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중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일요일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그 월요일 날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성전을 향하여 몰려가는 많은 유대인들과 성전 안에서 제사를 위해 물품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치 유대인들이 드리는 성전 제사 제도 같았습니다. 즉 요란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거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 거룩함의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런 성전 제사 제도를 빗대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즉 유대인들이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모두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가 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유월절의 기간이 일주일의 기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일요일 날이 딱 유월절이고 그다음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구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분이 되어져 있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바로 이어서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전체를 통틀어 유월절이라고 그랬다가 또는 무교절이라고 그랬다. 이게 막 혼돈이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다 하루가 아니라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일주일간을 지켰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바르지 못하게 지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매우 위험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심각한 교리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 후 예수님은 그때부터 아 이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화요일 날이요. 그 내용이 23장, 24장, 그리고 2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중 우리는 23장까지 내용을 거의 대부분 살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하루 쉬셨고 목요일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에 대한 어떤 기록, 주로 그림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그림처럼 화려한 넓은 지역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목요일날 내용이고요. 목요일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당신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성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야트막한 그 언덕, 겟세마네 언덕인데요. 그 언덕에 들어가셔서 밤새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 새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오늘 읽은 제 본문이 바로 그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밤새워서 하신 기도를 마치실 때쯤 예수님을 밀고 한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온갖 무기로 무장한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언덕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미리 계획한 각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며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입 맞추는 자를 잡으라고 로마 병사들에게 미리 알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맞춤의 사인이 떨어지자 드디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제자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때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품이 굉장히 급하고 한 번 딱 꽂히면 그냥 그대로 마음에 가진 걸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오히려 만류하면서 떨어진 귀를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치료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3절, 54절, 53절 시작. 너는 내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앞에 53절 말씀은 뭐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 잡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맞대응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4절 말씀은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무찔러버리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 구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언된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맞춰서 예수님이 행동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당신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한다 해도 결국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굳이 대적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지 그것을 대적할 필요가 없다 하신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죄값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았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잘 아시죠.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이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맞대응해서 지금 막아본들 짐을 안 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인데요. 그 구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도 잡지 않더니 딱 그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만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자주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거든요. 그때는 아무 소리 않고 있더니 결국 이렇게 당신을 체포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돼서 지금 일이 시작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결코 실현되고 만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보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도망했을까요? 안 도망했을까요? 네? 도망했을지 안 도망했을지 아냐 아예 생각이 없다? 뭐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도망했을까요? 안 도망했을까요? 네. 사공집사님은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 말씀했어요. 안 도망했을 사람도 있으세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도망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수준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다 도망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 안 도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믿음이 센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한 걸로 봐서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었고 그것이 인간들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이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죄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따른 것은 그러니까 뭐 아예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은 그건 뭐 당연히 그 뭐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까지 다 도망을 했거든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 우리들은 지금 이 한참 지난 이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하지만 아,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도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죄성 그리고 플러스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성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성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오직 내 삶에 도움이 될 때만 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여러분의 열심은 사실 다 타종교의 열심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좋다 말할 수는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어떤 신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기독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네. 거기 안에 저와 여러분도 안 들어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붙들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붙들려야 했습니까? 왜? 뚱딴지 같은 질문이죠. 앞에서 다 말해놓고 뭐 또 그런 질문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왜 질문을 드리나 하면 질문을 하자마자 뭔 뚱딴지 같은 소리요? 이렇게 탁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가 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인데 왜 물어? 하는 생각이 왜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편하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으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늘 판단을 합니다. 왜 물어? 다 아는 거잖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 그 생각을 늘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시지 묻죠? 그러면 왜 물어? 다 얘기해놓고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다 아는 얘기잖아. 다 아는 얘기고 또 굳이 묻는다면 그 빌라도 때문 아니야?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빌라도가 조금 마음을 바꿨으면 될 수 있을 텐데 이 빌라도 왜 이렇게 바보같이 분명히 무죄한 줄 알았으면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넘겼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예수님은 저는 좋아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 그러면 가룟유다 그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그 미친놈 아니야? 예? 약간 돈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특히 우리 마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때문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은 뻔하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런데 가룟유다가 그 일을 만들었어. 빌라도가 그 일을 만들었어.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로마 병사들 저 쟤들 뭐야 저 제 주머니에 돈만 들어가면 못하는 일이 없네 저것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 저것들은 뭐야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렇게까지 악한 심정을 가져야 돼?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야만 됐을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롯 유다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그 가롯 유다가 약간 띵해갖고 그런 건 아니야? 직접적 원인을 그가 제공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요. 예. 우리 안에 가롯 유다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돈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가룟유다 그러면 무조건 못된 놈, 나쁜 놈, 죽일 놈라고 치부해버리지만 미안하게도 우리 안에 모두의 마음에는 다 가룟유다의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왜 따라왔냐? 돈을 사랑해서 따라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만 있냐? 아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게 왜 자꾸 헷갈리나 하면 이게 막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믹스되어 있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져서 돈과 예수님을 택할 때는 주저없이 돈을 택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모두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히 악화했다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다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일에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인간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가룟 유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대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백성의 그 장로들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종교의 선한 가면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면이라고 그러지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가면이 아니었죠. 그죠? 예. 나름대로는 거룩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 봉사하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읽고, 예,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나 하면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월감, 그저 시기하는 마음, 질투, 외식, 교만, 탐심,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잠깐 있어 이렇게 눕혀놓고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하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이 본질이 변합니까? 예? 속이 더럽다 그러니까 그냥 하이타이 막 누구르세그로 이렇게 막 벌컥벌컥 마신다고 씻기냐고요. 하이타로 씻길 게 있고 안 씻길 게 있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종교 행위 좀 한다고 해서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선한 행위를 하고 뭔가 좀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제 스스로를 봐도 제 안에 탐심이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미움도 있고 이들이 가졌던 마음 중에서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보다 더 많았지 없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저들이 잘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지금 잡히셨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빌라도의 마음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빌라도의 마음.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의와 진리를 슬며시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의와 진리가 있다면 나한테 어떤 손해가 와도 나는 공의와 진리를 택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누가 빌라도를 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 우리 마음에 빌라도의 마음이 있다고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으심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그가 죄 없다 놔두면 그 유대인들이 막 왕왕거리니까 혹이라 그 밀란이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달이 되어지면 로마에서 너 일을 좀 똑바로 못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해 파이어 시킬까봐 크게 겁나서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진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공의를 내려놓은 것이라고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얼마든지 내 이득 앞에서는 마음을 슬쩍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여러분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많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신 거 아십니까? 그 전에 또 한 분 또 구속된 분 있죠. 예, 그 돈 로비 자금 많이 그분도 교회 장로님이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분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면으로만 쓰고 실제적으로는 오직 악한 마음만 갖고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장로님까지 될 때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분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투표해서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돈과 명예 앞에 공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슬쩍 그냥 내가 조금 더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돈 받고 지금 모른 채 하는 권력자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지만, 더 나쁜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다 그런 마음, 얼마든지 진리와 공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은 빌라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치 제3자의 사건처럼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로마 군사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명분만 주어지면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돈을 쿡 찔러줬어요. 불명이 옳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명분을 갖다 대면 모르는 척 꿀꺽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바꾸겠습니다. 면접에 딱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쫙 그 이제 똑같이 냈는데 자기가 좀 실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다 소스를 넣었어요. 나를 좀 뽑아달라고. 여러분 공정합니까? 안 공정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다 하죠. 누가 안 하겠어요? 누가 안 하냐고요? 당장 지금 어차피 경쟁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그 회사 들어가면 내가 뽑힌다 그러면 뭐 내가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 되잖아. 또 명분이 있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경쟁이야. 그죠? 어차피 경쟁이야. 이거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사람 인맥도 실력이야. 그죠? 별하별 명분만 주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공정치 않은 일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명분이 주어지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지를 뽑아서 머리를 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명분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도 난 잘못 없어. 위에서 시켜서 한 거야. 여러분, 전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속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할 계획까지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로마 군사들의 잡으러 온 것을 무력으로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겠느냐? 놔둬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계시고 어떻게 구속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약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명하게 그 부분이 드러나는 구절을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록한 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뭐라 예언하셨는지 이게 실제 한 700년 전에 예언된 거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하는 예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구절 같이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잘 보셨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예언된 글입니다. 여러분 한 곳만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2편.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약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1000년. 얼마나 오래된 시간인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0년의 기간. 1000년 전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것도 저랑 교독을 하죠.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한 구슬 좀 더 보는데요. 같은 시편 22편이고요. 15절서부터 14절서부터 보죠. 14절서부터 20절까지.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같이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지금 시편 22편에 등장한 내용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을 보셨습니까?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눠갔나이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저가 죽게 의태하오니 하나님께서 건지실 걸 하고 비웃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런 내용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신 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아, 예수님께 생각할 때, 맞아,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야지. 그러실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로마 병사들이, 제2법은 안 왔게 돼 있네. 그리고 제2법은 안 왔자.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왜 그 계획을 세웠나 하면,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로마 빌라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그거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쩔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삐죽거리며 자기 죄 때문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전혀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예언이 너무나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자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수준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방언을 하네, 무슨 뭐 병치료를 하네, 그거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내가 그런 구원받을 만한 수준이 됐느냐?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다 없어졌느냐?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제자들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그러함을 늘 고백을 하고 그냥 무방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죄, 저는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내 입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내 오늘 행동을 주관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스스로 선행을 해서 나는 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사십시오. 그러나 아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니까요. 돈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예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명분만 주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예?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다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이것은 늘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 행위로 빠질 수 있다고요. 열심히 한 대제사장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긴장하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갖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뭘 복종시켰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 동일한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가룟유다 같은 마음, 빌라도의 마음, 대제사장의 마음, 로마 병사들의 마음, 이것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이것을 쳐서 복종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요일 밤 잡히시면서 왜 잡히셨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선지자들의 기록된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음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다 놓는, 십자가를 붙들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도움을 좀 구하시라고요. 시험을 치른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점수를 많이 얻게 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건강한 마음으로 내가 시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일 기도해야 될 게, 여러분 가만 놔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향해 치닫거든요. 그래서 욕심이랑 상관없는 것들은 신앙의 행위도 자꾸 다 내려놓게 된다고요.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어떤 생각의 중심이 된다니까요. 신앙의 행위도 다 그것 때문에 끌어들이는 거라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믿는 거고. 이것의 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맨날 설교만 듣고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좀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놓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기도할 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라고요. 주님,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려는 생각, 이 땅에서 어떤 그 내 욕망을 완성하려는 생각이 솔직하게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생각을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 간단하지만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매일, 매 순간 늘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 때 세상에서 욕먹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왜 많은 장로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장로만 되면 다 된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고 늘 주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또 입으로는 대제사장을 욕하고 빌라도를 욕하고 또 로마 병사들을 욕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늘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내 수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늘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드는 삶을 사는 저희도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